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저희도 아침에 초콜릿을 조금 받았는데 연인들끼리 서로 초콜릿을 사탕을 주면서 사랑을 확인하는 그러한 날이다라고 볼 수 있는 날입니다. 아마도 서로 사랑하는 감정이 초콜릿처럼 달콤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서로 초콜릿을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달콤한 과자나 그런 사탕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근데 그렇게 과자를 먹다가 언뜻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을 먹으라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그런 이유는 그러한 영양분 있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우리가 배가 부름을 느끼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음식들이 우리 몸에 영양을 주는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몸에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하신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초콜릿을 먹게 되면은 우리의 배는 굉장히 금방 부르게 되지만 어떠한 영양분도 채소처럼 과일처럼 우리에게 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나가는 생각으로 한번 해보다가 어떻게 보면은 거짓되게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초콜릿이 과연 진실한 사랑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될 것인가 그러한 생각을 하는 데까지도 한번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초콜릿을 앞으로 먹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랑을 초콜릿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달콤한 맛을 주는 그러한 초콜릿은 더더욱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그 진실한 사랑을 절대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는 달콤한 면이 분명 있지만 그 안에는 많은 고난과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것으로만 봐도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 간의 사랑에는 달콤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진실한 희생과 섬김이 따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초콜릿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성령님께서 오시게 되고 그리고 부끄러운 죄를 또 드러내실 것이라는 얘기까지 더하시게 됩니다. 제자들이 핍박을 당하는 것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이 와서 제자들의 죄, 사람들의 죄를 밝히 드러내신다는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용기를 오히려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완전하게 점점 더 깨닫게 되느냐 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핍박을 당할 때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거절감을 느낄 때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다가옴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곧 핍박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추레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사역을 완성하신 이후로부터 오히려 제자들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1절 말씀에 또 보시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세상이 주는 달콤한 초콜릿만 같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언뜻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삶이었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의 정점은 어디라고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그의 사역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곧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더욱더 제자들이 당황스럽게 될 만한 일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당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은 2절 후반부에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출교시키고 그리고 심지어 죽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종교적 열심입니다. 잘못된 종교적 열심보다 더 무서운 것은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잘못된 길을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리석으며 또 위험한 일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수많은 핍박이 사실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출교시키고 죽였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역사를 어디서 가장 잘 알 수 있느냐 하면 물론 신약 성경으로부터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 역사서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세례 요한도 순교를 당했고 스데반 집사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초대교회사 다른 유전들에 의하면 거의 모든 사도들이 순교를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처형시키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념으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맞았던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을 우리가 바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바울 이전에 사울이었는데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에 가결을 했던 자였고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자 하는 열심히 불타오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도의 직분을 받고 결국에는 교회사에 의하면은 네로 황제의 그런 좀 폭정하에서 참수가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앞으로 받게 될 제자들의 고난을 미리 알려주셔서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떠올릴 수 있도록 이 말씀 지금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분명 많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제 순교를 당했을 때 분명히 이 말씀을 마음에서 꺼내서 생각하였고 그래서 믿음의 사역을 끝까지 순교로서 마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3절에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일 수 있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할 수 있는 것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잘못된 하나님을 그냥 종교심으로 믿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한 핍박은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암흑시대였던 중세시대로 가보면은 개신교의 신앙 때문에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존 허스나 위클리프를 비롯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교자의 피는 그때 멈추지 않고 지금 현재에도 진행 중입니다. 가까운 우리나라와 가까운 북한에도 그리고 또 중동 국가에서도 공산주의와 이슬람에 의해서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죽음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이후에 그런 고난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7년으로 보는데 7년 동안 큰 환난이 있을 것이고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기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너희가 평안을 이룰 이유는 없다라고 오히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을 얻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다른 성경 구절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러한 상황과 관계없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제자들이 살아갈 때 평안한 상황을 주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관계없는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히려 핍박과 환난 속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평안은 절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사람이 확신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겪으셨고 그리고 지금은 고난의 위치에 있지 않으시고 영광 중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 때 믿을 때 내가 받는 이 고난 후에 예수님과 같은 영광 중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평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평안을 우리가 주님께만 붙어 있다면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경고의 말씀 또 용기를 주시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실 것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중반부부터는 이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들을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7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역을 마치시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는 승천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요한복음 16장은 거의 이제 그 주가 된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실제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지 않으시면 그 성령이 오시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은 8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성령님께서 하실 사역은 죄에 대한 사역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9절 말씀에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분명히 죄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만이 죄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성령의 사역은 어느 곳으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사람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부터 그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시작입니다.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성령님의 그 영혼에 거듭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듭난 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늘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사람이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고 자신의 죄를 자발적으로 자백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사역의 시작입니다. 그러한 도움이 없이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죄라고 언급된 그러한 이유는 바로 이렇게 봅니다. 사람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을 죄를 깨닫게 하는 사역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죄를 깨달은 후로부터는 그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서 그의 주인은 이제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예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역은 10절 말씀에 의에 대한 사역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의에 대하여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승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왜 의에 대한 사역이 승천과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의롭다는 사실,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시라는 사실이 바로 부활과 승천으로 확증됐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성령의 사역으로 죄를 깨달은 후에는 예수님께서 의로움으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십니다. 죄의 종이었던 옛사람의 옷을 벗기시고 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의로운 깨끗한 흠이 없는 옷을 입혀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의로움을 얻을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는 죄가 없이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죄가 없이 이 땅을 살아가시다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흠이 없는 의로움이 나에게 덧입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신칭의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내가 한 것이 없고 믿는 것을 했는데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중세시대에 마틴 루터가 발견한 어떻게 보면 이미 있었던 말씀을 재발견하여서 기독교와 카톨릭이 분리된 그러한 특별한 교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교리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결정적인 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백성을 위해서 죽으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이른다라는 그 구원의 사역의 역사를 말씀하신 것이 성경인데 이 이신칭의 교리를 알지 못하고 마음으로 믿지 못하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교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의 고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누가 유일한 의로우신 분이시냐, 사람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분이신데 그 의로우신 분의 의로움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전해진 것이 바로 이신칭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서 치루셨습니다.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죄를 지어도 그것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 값을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의인이라고 여겨지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아담이 첫 죄를 지은 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멸하실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하셨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첫 원죄를 지은 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값인 죽음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해서 그가 죄인은 아니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머무실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3일간 죽음에 머물러 계셨지만 그분 자체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영영히 죽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부활하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는 오직 생명만 있고 죽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죽음이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었고 또 동시에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다, 의로운 분이셨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의로움만이 사람을 완전하게 의롭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 사역을 하시러 오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10절 말씀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결국은 부활을 하시고 승천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진정한 의로움이 확증된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는 의롭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활과 승천이 우리가 완전히 의롭게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세 번째 성령이 오셔서 하실 사역이 바로 심판의 사역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11절 말씀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에 대해서 이제 성령님께서 세상에 말씀하시러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영원한 패배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단의 종으로 만들 수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죄에 묶여서 종처럼 마치 세상이 자기의 주인인 것처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따라서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의 감동함으로 회개하고 의로움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는 비록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가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의로운 삶을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은 사단이 그들에게 힘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칭의로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은 후로부터는 사단의 그런 종이 될 수 없는 사단으로부터 영원히 구원하시는 그러한 승리,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하시는 것이 반대로는 사단을 심판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자녀들을 자녀들의 죄값을 죽음으로 치르신 후에 의롭다 하나님께서 칭하셨는데 과연 누가 그들이 죄인이다 라고 정죄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사단을 향한 심판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그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로 넘어뜨리고 오늘도 넘어뜨리고 마음으로 죄를 짓게 넘어뜨려도 그가 그의 죄를 예수님께서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녀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누가 정죄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단이 받은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묘사하시면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사도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하실 것이다 라고 몇 절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의 말씀을 완성시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는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사도들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사도들에게 말하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신약 성경을 완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쓰였다는 것을 믿지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육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믿지만 그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기록하였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진리의 사역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는 그의 사역과 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이 하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세 분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도 자기 자의로 자기의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 자의로 사역을 진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여서 모든 구약의 예언을 이루신 것처럼 그 세 분이 완전히 하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사실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여러 사랑으로 보여주셨는데 그런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얻은 자로서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평안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꼭 그러한 길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의 가신 길을 우리도 기쁘게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선택할 때 언제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마땅히 들을 만한 말씀을 우리 귓가에 전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부활 승천하심으로 사단은 이제 완전히 패배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삶을 사실 때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사단이 어떠한 계략과 넘어짐을 여러분들에게 가하시더라도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그 죄와의 싸움을 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해주시고 그 제자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기록하여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준이 없고 또 변덕스러운 저희들의 믿음이 이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의 짧은 삶을 살 때 평안함을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약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그 본을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길을 기쁘게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